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내막이 어떠한 것인가 이 시간도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에 들어와서 계속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나중에 죽은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부활한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제 부활의 내용의 전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간의 호기심 작동을 해가지고 부활의 몸이 이제 어떤 몸이냐, 또 지금 우리들의 몸과 같은 것이냐, 죽을 때 몸 그대로 부활하느냐, 다른 몸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또 얘기하기도 하긴 하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부활 문제나 또 어떤 몸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든지 간에 부활만 하면 된다. 대개 이제 이런 사고 방식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죽은 자가 부활하면 돼. 이것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15장의 이 바울의 이 말은 사실 좀 지루하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러한 건 우리가 부활을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됨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그 부활절이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 부활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 소망이란 단어가 교회마다 이제 차고 넘쳤을 것인데 한 주가 지난 오늘에는 아마 부활 소망이란 단어가 쏙 들어가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좀 짐작이 됩니다. 사실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절을 지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고 평상시에는 관심 두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 기독교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되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증거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은 그 부활에 담겨 있는 내용이 복음의 전부가 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는요, 죽음 이후의 문제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활 이야기는 죽음 이후의 문제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주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에서도.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죠. 부활이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소위 말한 부활을 부정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기독교의 누군가가 이렇게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단 같다, 가까이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렇게 아니, 그런 게 아니면은 뭐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활이 있다는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또 이제 예의를 쓰는 그런 적극적인 반응을 또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활은 지나간 것이야,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부활이 지나갔다는 건 부활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부활은 없다, 그런 뜻의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거, 이걸 부활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기독교에 있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죠. 이미 이제 살았기 때문에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재림한 것으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재림은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성령 오르셨으니까 다시 올 재림은 없다.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부활은 지나갔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리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정통 교리하고는 완전히 벗어난,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쉽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없어, 부활이 지나갔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부활이 있다,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그냥 설전을 벌이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네가 부활이 없다는 거 보니까 너는 이단이다, 또 한쪽은 아직도 무식하게 부활이 있다고 믿느냐, 너는 성경도 모르는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삿대질하면서 뭐 서로 자기가 이제 옳다고 주장하다가 끝나기 십상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어떤 교리적인 시각으로 그런 방법으로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에게 상대를 했다면 바울이 할 말은 간단해요. 부활은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부활은 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의 이 말은 좀 장황하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길어요. 말이 길어집니다. 부활 있어 그러면 끝날 것인데 장황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이 되느냐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준해가지고 또 자기 입장에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다고 말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일 거란 얘기예요. 다른 말이니까. 반대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릅니다. 부활이 있다고 여전히 고집하는 것을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전통적으로만 보는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또 판단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걸 또 믿음이 없는 것으로 또 그렇게 서로 각자가 치부할 거란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큰일 날 말을 한번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단 말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 드리려는 말은 부활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것으로 믿음의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아까 나온 후메네오 빌레도처럼 부활은 지나간 거야. 남은 부활은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죠. 부활은 분명히 있을 건데 지나가서 없어 잃어버리면은 성경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야 저건 믿음이 없어 판단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 가지고 너 믿음 없다 지옥 간다 이런 판단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단지 부활이 지나간 것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믿음이 무너진다. 이러한 뜻은 아닌 겁니다. 부활이 지나간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부활이 남아있어 아직 이렇게 믿으면 믿음이 굳거나 이런 뜻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내용 또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 가지고 결정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뭘 내가 알고 있느냐, 어떤 지식 갖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란 얘기예요. 그런지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나 상대방의 말에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해버린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하는 말이 옳고 성경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은연중에 이런 말하는 내가 옳다는 그런 기준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생각에 맞는 말을 하면은 아, 그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믿음이 이렇게 내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말을 하면은 저건 잘못된 거 믿음이 없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반응을 꽤 우리가 쉽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누구에 대해서든 판단 실력이 없는 게 우리입니다. 누구에 대해서든 그 사람 믿음도 구원 여부도 판단할 그런 자격도 실력도 없는 게 우리예요. 믿음이 없다. 복음을 안다, 복음 모른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실력자, 자격자 우리 중에 누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맞다 동의하겠죠. 동의하면서도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에는 나에게 그런 판단 실력이 없다는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서 그래 저 사람 말이 내게 옳게 들리는데 내게 맞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아는 당신 복음을 알아요.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늘 범하고 살아가는 실수고 잘못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목사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 신앙을 인정한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인정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면 저는 다 인정해 줄 거예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목사에게 뭔가 신앙을 보여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그건 목사에게 뭔가 잘 보여가지고 좀 득을 보기엔 노림수가 있다는 그런 것인데 제가 딴 게 모르겠지만 은속교회에서 목사에 잘 보여가지고 듣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덜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따 예배 후에 뭐 집사 투표를 할 건데 목사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당선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목사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꾸 말하면은 저도 여러분께 인정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목사답구나 인정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전제되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십자가의 피로 만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런 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의미 없다는 것은 뭐 이러되 저러되 이런 뜻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한마디로 천국의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의미 없는 말이니까 듣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13절 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자,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헛것이라 하니까 심각한 문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할 생각을 바꿔가지고 부활이 있구나 인정하면은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부활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도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사고방식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다르지 그 생각 사고방식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역시 믿음은 헛것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옳게 한다고 해서 옳은 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 가운데에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플라톤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플라톤이 이제 주장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영육이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육이월론. 이게 뭐냐면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몸이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몸에 갇혀 있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다른 세계에 살게 된다. 이게 영육이월론입니다. 여기에서 영혼 죽지 않냐는 영혼 불면설이 또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플라톤 철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연계주의는 구원은 믿음이 아니고 알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져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아는 것으로 알므로 영혼이 선하고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은 이들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은 부정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없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몸의 부활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몸의 부활이 아니야. 부활한 후에 제자에 나타나신 것도 몸이 아니고 환영으로 나타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만 들으면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처럼 우리는 이제 듣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을 길게 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부정해서 이단이고 부활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활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깊이 새겨 드려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 이런 주장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 드러내는 자 그들을 향한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이나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도 파벌을 만들고 은사 문제 다투고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것이나 근본적인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부활의 이 바울의 말이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을 향한 말만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 문제를 보게 하는 그런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냥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죽은 자를 위한 부활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죽은 자는 의학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숨이 뭐 끊어진 그런 자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바울의 여기 말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는 죽은 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느끼지를 못하고 자각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내가 좋은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걸 내놓고 내가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은 자란 자각이 없는 이유, 없는 증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은요. 인간은 이대로 살다가 몽땅 다 지옥 갈 존재다 그 뜻이거든요. 이대로 살다 몽땅 지옥 갈 존재.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건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뭘 믿냐는 얘기예요. 내가 죽은 자인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무슨 뭘 믿는 것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죽은 자라는 것, 이런 고백과 인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뭘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파벌을 맞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파벌을 맞는다는 것은 개바가 훌륭해, 아니다, 바울이 훌륭해,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사람을 정당해 보는 거예요. 개바도 바울도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파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파벌을 만들면서 부활을 믿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믿는다면은 내가 죽은 자를 자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은 자를 자각한다면 개바도 바울 다 죽은 자란 얘기예요. 누구도 높임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자기 파벌은 없는 거예요. 나와질 수 없어요. 그래야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런데 마음껏 파벌 만들고 목사가 더 높고 무슨 신앙 좋고 분류하고 차별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부활소망 부활소망 이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몽땅 헛짓거리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소망 말한다 해 부활 믿는 것이 아닌 것이고 부활이 있다고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부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은 자임을 자각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100번째로 말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너무 쉽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쉽게 한다.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다름에는 쉽게 복음 몰라 평가해버리고 내 생각 맞으니 복음을 아는구나 평가해버리고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알아 그런 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 아는데 내 생각 맞는 말 아닌 거 보니까 당신은 복음을 아는 것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자신을 죽은 자로 인식하는 것이냐 그게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병이 있으면 증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고통이 있을 때만 내가 병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자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죽은 자라고 하는 아무 고통이 없어요. 사는 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걸 실감하지 못하고 자각하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죽은 자 이걸 자꾸 이제 까먹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죠. 사람이 그 죽은 자라고 하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할 수가 있고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내가 믿음 일을 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물론 죄로 인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뭐 내 몸을 전혀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니겠지만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죽은 자에게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온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해서 선한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믿음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죽은 자라고 하는 건너뛰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런 생각의 사람이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란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과 그냥 같은 사고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실컷 보면서 예수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의 부활입니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맞는 말을 흉내는 앵무새 수준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죽은 자들 가운데 오신 것이 않습니까? 세상은 온통 죽은 자들로 버글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죽은 자 이상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기독교 누가 이걸 믿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다.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아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죄로 인해 죽은 자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된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입혀진 혜택이에요. 주로 인한 혜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건진받고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살 이유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부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전판 십자가의 복은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 19절에 보면은 그러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자, 세상은 돈 없으면 불쌍하다 이렇게 하고 욥처럼 고난받으면 불쌍하다 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세상에서의 삶 그것뿐이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불쌍한 것이야. 이르간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란 사실, 그 자각을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내가 잘되면 여기 뜻을 자꾸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이고 왜 믿는 거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게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에 나온 사람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예수 죽으신다 안다 부활도 안다 하냐 불쌍하지 않느냐 이것도 엄청 오해죠. 신자가 예수 안에 바랄 것이 뭐겠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신자에게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복된 거. 그게 정말 신자됨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게 자꾸 세상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꼴이라면은 부활과 십자가 없이는 정말 가장 불쌍한 자야 나는 그런 의식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있다고 해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내가 불쌍한 자야.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은 자라는 의식, 그 자각이 자꾸 상실, 사라지고 있으면은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그 죽음과 십자가, 이게 내게 있어야 나는 삽니다. 이게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세상만 바랄 뿐이죠. 부활과 십자가 없다면 난 죽은 자일 뿐인데 결국 그런 나에게 돈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일까? 내가 불쌍한 자야. 그런 자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의 진심을 자기를 죽은 자로 본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활을 압니다, 믿습니다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부활을 안 믿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나 한번 내놓을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인데 제가 성경을 불의하고 설교하는 목사라고 해도 이게 제 것입니다.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 동일한 거예요. 도무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로부터 나올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그거. 그걸 안다는 것이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그걸 안다는 것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십자가로 나를 끌어간다. 그런 은혜가 있어. 그 은혜에 끌려가고 있어. 그럴 때 내놓을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그런 말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부활이 있다고 말한 나의 속에 들어있는 게 뭘까? 그럼 부활이 없다고 한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뭘까? 그렇게 내 속에 들어있는 거 그게 뭔지를 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나를 옳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죽은 자일 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을 뿐이라는 것. 그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게 정말 신자의 복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은 뒤에 부활하는 이게 전부라면은 예수님 부활해야 될 이유가 정말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 부활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죄 용서도 예수님이 죽는 일 없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부활한 사람 모아놓고 당신 어떻게 부활했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간증하라 하면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죄 용서했다고 하대? 나 그래서 왔어?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용서되었고 의롭다를 받았습니다. 그 주제의 십자가, 그 부활로 인한 의로움이 안 나오죠. 못 나오는 거죠. 하나님 천국 들어와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구원만 생각하는 거.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증거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 구원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천국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신자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용서, 주의 부활로 인한 의로움 그것만 자랑하고 살아가라. 그걸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예수 안에 우리 붙들어 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런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럼 모든 것이 헛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바라볼 건 주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죽은 자의 나를 살리고 의롭다 하신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늘 그런 자각들,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의 부활, 죽으시 아니면 난 가장 불쌍한 자 그렇게 자기를 바라봤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가 전부라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삶. 부활이 말이 아니고 이처럼 여러분 삶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펴놓고 읽는들, 외운들, 맞는 말을 한들
중요한 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속에 살아서 나를 정말 은혜의 자리로만 이끌어가는가를 늘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건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게 하셔서 진심으로 남은 여생 동안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만 높이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